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62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던 사건의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62년간 베일에 쌓여 있었어요. 그거는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죠. 밝히겠다. 그래서 진짜 밝혔어요. 그래서 미 CIA 정보국이 가리고 있던 사실들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살 배후에는 당시 CIA가 있었고 CIA는 군산복합체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전쟁을 획책함으로 오는 수입 때문에 CIA는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전쟁해야 한다. 쿠바와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는 케네디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케네디가 이 CIA는 완전히 썩었다.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몇몇 스페셜 인트레스트 그룹의 주머니를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리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게 화근이 된 거죠. 결국은 제거됐습니다. 저는 그 리 어스발드라고 이제 그 저격한 암살범 아시죠? 리 어스발드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혼자 총을 쐈다고 그랬거든요. 칼빈으로. 근데 그 사람 잡았는데 손가락에 화약이 없는 거예요. 보통 쏘면은 그 당시에 총에서 발사가 되면 그 화약 같은 게 묻게 돼 있고 총 흔히 남는데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다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범인으로 돼버렸죠. 제가 달라서 살 때 저는 그 사람이 쏜 총을 쏜 그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 라이브러리 그 빌딩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관광도 했어요.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람 뭐 사진에다가 총 같은 거 비슷한 총 갖다 놓고 뭐 이 바로 이 창문에서 내려다보면서 프레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을 쐈다. 근데 혼자의 그런 저격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옛날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쏜 총이 어떻게 한 사람 맞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튀어가가지고 또 거기 가버너하고 또 이 케네디가 이제 죽은 거거든요. 그런 식이 어떻게 되냐 그게 말도 안 된다. 그런데 하여간 말이 안 되는 걸 말로 되도록 하는 게 보통 이제 정치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려지는 거는 그 저격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길에서 쏜 그런 사람들이 있다. 배후에 CIA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뭐 일의 실체를 가리는 일들이 지닌 심각성이 있는 것이죠. 실체를 가리고 있는 배후에 덩치 큰 사람들. 그 심각성을 알게 될 때 어떤 그 실상을 안다고 해서 편해지기보다는 그 실상의 끝은 뭔가 하는 그 가늠질하기조차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드러났다고 해도 더 불안해질 때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2020년 3월 20일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됐으니까요. 미 정부 보건국이 사회 전반 활동에 대해서 공식적인 정부 지침을 발표한 날입니다. 우한 바이러스라는 말 생소하신가요? COVID-19. 그것도 정치에 편승해서 우한이란 말을 왜 쓰느냐 막 바뀌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 우한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비대면 예배로 전화나 하고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저희들은 마더스 데이 다시 그냥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가지고 다시 우리는 두 달 후에 다시 모였어요. 알지 못하는 게 많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석연치 않은 게 더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기에 모여서 다 예배드리는 것이 그를 대처할 수 없기에 우리 모였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 대면하기 꺼려하게 됐죠. 사람들이. 그리고 기억하십니까? 6 feet distance. 선구구 플라스틱 가리고 많이 그런 일들을 저들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서로 대하는 법, 또 새로 배워야 하는 사회활동 지침 많이 생겼었죠. 그런데 그런 뭐 six feet distance라는 그런 게 그건 과학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파우치 자신이 고백을 했어요. 벌써 오래된 일입니다. 여전히 six feet 고집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예. 근데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불안할 때 자신을 위하는 습관처럼 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학습이 돼버린 겁니다. 혹시 지금도 가방에 마스크 몇 개씩 가지고 다니시나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저기 지금 마스크 쓰고 있다서 그게 아닙니다. 뭐 감기 걸리시고 그런 분들은 저도 마스크 쓰거든요. 그럴 땐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쓸 때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거 말고 그 당시에 어떤 그 바이러스를 막는 데 했던 그 일입니다. 5년 전에 일어난 세계적인 사건은 건강에 대한 불안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전보다 훨씬 이기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다 그래요. 조사 결과에 의하면요. 굉장히 이기적이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쉽게 여기게 됐습니다. 뭐 총이나 칼을 들어서만이 나를 해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옮겨서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위험 존재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막 흥분했습니까? 왜 안 지키느냐, 뭐 막 나를 위협하느냐,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또 신뢰하고 공정성 있다고 여겼던 공식 기구들, 그리고 어떤 특수 직업군에 대한 직업인들에 대한 어떤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사회 질서, 법규 위반 증가하는 건 뭐 일도 아닌 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들이 잘 안 보였잖아요. 뭐 경찰들 캔슬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 우리 두산도 그랬습니다. 두산은 그때 뭐 폭주족이 엄청나게 늘어났었어요. 뭐 경찰들 뭐 상관 안 하고 마구 달리는 그런 경우들도 길에서 쉽게 보고 그랬었죠. 시골인 우리 두산에도 그랬으니 큰 도시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동시에 일에 대한 윤리관이 망가져버렸잖아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 하나 안 하나 어차피 소득은 비슷해 뭐 이런 경우 생각이 된 거죠. 또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붕괴돼버렸어요. 열심히 가가지고 고등교육을 받는다고 나아지는 게 뭐야? 이렇게 됐어요.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도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또 분명한 어떤 근거보다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그 한마디로 이 나팔수 노릇을 하게 된 공식 보도 매체들 있죠. 뭐 MBC라든지 ABC라든지 CBS라든지 그런 공식 매체들에 대한 불신도가 그래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가 그래요. 나라들마다 그렇습니다. 퓨 리서치 여론조사 그룹 있죠. 미국에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여론조사 기구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크레딧을 받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이런 5년 동안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아주 많이 불안한 상태를 느끼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요. 미국 민 전체 72%를 넘어버렸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명 중에 3명은 불안한 마음을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평안하고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 같은데 일상생활의 복귀에 뭔가 깨질 만한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거나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확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연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근거는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반대로 불안하게 되는 이유들은 증가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사귐도 그렇고 사회생활 전반적으로 불신이 커지는 거죠. 믿어준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더욱더 의심 한 번 더 해보는 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식이 돼버린 게 됐어요. 그러니까 불신은 커지고 신뢰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서바이벌 모드가 그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과연 사람이 인생 걸고 신뢰할 대상이 세상이 있는가? 그런 질문 앞에 세상은 당연히 더욱 없다고 그러죠. 누굴 신뢰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5년 전이나 5년이 지난 지금이나 신뢰 대상은 다를 바 없습니다. 신뢰 대상은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실 저들이 보는 이 출애굽기 10장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신뢰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신뢰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재앙의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전체 모든 사람, 인류를 향해 주님께서 던지시는 도전이 있으신 거예요. 너는 누구를 신뢰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애굽, 이집트, 더 나아가서 이 이집트가 상징하는 세상, 세상에 이 거짓 신들의 노예되어서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이집트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죠. 또한 그 이집트에 소속돼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만이 그들이 믿고 의지할 대상임을 알게 하시는 게 오늘 성도님들이 읽으신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애굽 백성들이요, 신으로 숭배한 그런 신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바로 바로였어요. 바로. 바로는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왕이었죠. 통치자였지만 동시에 바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신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태양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태양신은 이집트의 태양신은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는 라라는 이름의 신이에요. 라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라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데가 레스토랑들이 많아요.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태양, 태양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태양신의 아들이고 또한 동시에 본인은 태양신이죠. 그래서 신의 후예입니다. 신이었어요. 그 숭배하는 게 마땅하다 그렇게 된 것이죠. 또한 그 태양신 라와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오시리스였습니다. 오시리스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이었어요.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죽으면 오시리스 앞에서 이제 어떤 심판을 받아야 할지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자가 오시리스였습니다. 여기 제가 이 그림을 올려놓은 이유가 바로 이게 바로 오시리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시리스 앉아가지고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 사람들인데 조금이 잘 안 보이시는데 사람들인데 이 날개입니다. 날개 깃에 올려져가지고 죽으면 무게를 재요. 무게를 재는데 어디 무게를 재냐면 심장 무게를 재요. 심장. 심장에 사람이 심장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의 무게에 따라 너는 심판, 너는 더욱더 심판 뭐 이런 식이에요. 여기다 몰고 와가지고 여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다 시중들은 이 다 그런 우상들이죠. 라와 오시리스. 네. 이 오시리스는 이렇게 생사를 주관하는 생명의 신임과 동시에 또한 곡식의 신이었어요. 먹거리를 다 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있는 거하고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오시리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애굽은 바로 태양신과 오시리스, 곡식과 그 다음에는 죽음을 다스리는 이 우상 둘을 한 대 엮어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존재들 앞에 두려워하고 노예가 되어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내 먹는 거, 내 건강, 그리고 내 목숨, 그것 가지고 누군가 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 앞에 우리는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서슴지도 않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게 세상의 단면이죠. 그런 거짓 신들의 거짓 권세를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이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거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내신 거예요. 메뚜기? 그냥 하나의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먹거리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시리스라는 신의 권세도 무너뜨려버리고 오시리스와 함께 태양이라고 했던 바로도 무너뜨리는 그 일, 그게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은요, 이전에 먼저 앞섰던 재앙이 있습니다. 우박 재앙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우박이 떨어졌죠. 그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때도 다 나무들이건 곡식들이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파괴돼 버렸는데 파괴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싹이 미쳐 나오지 않은 곡식과 열매들이 있었다 했어요. 이 9장에 32절의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이삭이 펠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우박 피해를 입지 않은 게 있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했죠. 그러나 이제 메뚜기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이전에 그 피해를 입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은 연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경고를 주십니다. 자, 내가 없애고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먼저 경고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선하신 의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경고를 우리가 읽으셨어요. 그 5절 6절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것들이 땅의 표면을 덮어서 땅이 보이지 않게 될 것이고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을 먹어치우되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너의 궁궐과 너의 모든 신하의 집과 이집트의 모든 사람의 집이 메뚜기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것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조상이 이 땅 위에 살기 시작한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가 전혀 못 본 일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발길을 돌려 바로에게서 나왔어요. 예. 경고를 줬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고집과 교만으로 돌로 뭉쳐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바로를 보다 못해 이제는 왕궁에 있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우리의 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바로 7절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답답한 것이죠. 지금 다 망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목숨까지 이제는 흔드는 그런 일들을 그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흔드는데 우리가 대처할 길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여전히 고집을 부립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바로는 계속 나는 태양신이야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도요 마치 바로와 신하들이 애굽 왕궁에서 서로 충돌하듯 우리 마음 속에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갈라질 때가 종종 있지 않으세요? 즉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걸 알겠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내 자신이 인생 주인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바로와 신하들의 갈등이 우리 내면에 아주 작은 규모로서 계속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바로는 메뚜기 재앙을 겪으니까 어떻게든 좀 위기를 모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이렇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들여서 말하였다. 내가 너희와 주 너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부디 이번만은 나의 죄를 용서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여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내 죄를 용서하도록 너희가 좀 아뢰라. 그렇죠? 네. 죄 졌다는 거예요. 죄 졌고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죄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그 죄를 결과를 받지 않고 용서해달라. 자, 이가 참 우리가 여기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앞에 있었던 우박 재앙 때도 그랬어요. 그죠? 바로가 어땠습니까? 그때도 나 죄를 졌다 고백은 했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우리의 내면의 갈등도 그런 면모를 지녔습니다. 고민과 갈등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진 않습니다. 죄라고 인정은 하되 돌이킬 뜻은 없는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알아야 되는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참된 회개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구원과 참된 회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된 회개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뭘까요? 구원에 이르는 참된 회개. 예수님의 사도들이요,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자, 여러분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데 회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야 죄 씻음이 있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라고 했으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14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함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와 죄 씻음 맞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떠났길래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은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뭐 무슨 저 에덴 동산에서 이 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담과 이브가 했듯이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된 것. 그래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죄에서 벗어나는 이 길이 그래서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즉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요? 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참된 회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된 사람의 참된 회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몇 구절 뒤에 말씀하십니다. 5장 24절에서 한 몇 절 뒤에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만 딱 띄어서 보면 봐라, 이 구원 받으려면 선한 일 해야 돼. 선한 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 아닙니다. 먼저 24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그러나 믿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요? 선한 일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다 하는데 그다음에 믿음의 그러한 당연한 결과로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몰라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한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성품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또 행실이 변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죠. 구원받았기에 당연히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 라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진위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 회개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한 사람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우리의 행실이나 또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해요. 그죠? 그러나 그에 따르는 이제 구원의 결과로 결실이 맺어지는 것들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아주 성령의 감동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내서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실을 따라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오직 개신교적 복음주의 신앙을 지닌 교회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즉 회교도 뭐 불교, 유대교, 뭐 힌두교, 심지어 동방정교, 그리고 이단으로 알지는 몰며 뭐 여화증인 등등 이런 종교들은요, 구원은 반드시 수행과 선행을 통해 온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어요. 오직 개신교적 복음주의 신앙을 지닌 교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대로 이 말씀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여기 이것저것 붙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계시라는 것을 또 집어넣어 가지고 희석시키지 않은 그 같은 신앙을 가진 교회만 바르게 이 구원에 대한 참 회개에 대한 그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는 많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많지만 그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사람이 필요에 따라 다시금 발명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이미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말씀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참 회개와 구원 관계를 우리가 마음에 잘 기억하시고요. 자,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도하신 일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1절 2절에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좀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네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애굽을 향한 재앙은 그냥 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또한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2절의 맨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임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자, 내가 주님임을 했을 때 이 주님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 하나님 그런 이름이 많다 그랬잖아요. 구약의 원어로 보면 좀 종류가 다릅니다. 한 4가지, 5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주님이라고 한 단어는 야훼예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자, 여호와의 뜻이 뭐였는지 우리 기억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3장. 예. 굉장히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가르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어느 누구도 내가 있도록 나에게 어떠한 그런 기인을 주는 경우가 없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보전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거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면서 불안한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있고 많은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고 장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어떤 테크놀로지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도 많아요. 그죠? 장래 어떤 예측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도 많고 요즘에는 이제 그 외계인 얘기는 한풀 꺾인 것 같아요. 한동안 한참 나와가지고 유행 풍조를 만들더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막 헤집고 혼란스럽게 만든 일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확고하게 누구를 신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은 거짓 신들과 거짓 권세로 모든 사람들을 휘어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생명을 다스리십니다. 자, 이런 진리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명심하도록 가르치라고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자손들하고 우리 자녀들하고 이런 대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은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I believe God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God이 내가 믿는 God인지 다른 것인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것이 성경의 하나님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게 하기에 부활의 계절 아닙니까? 그 이스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니 우리가 따라서 순종을 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셜록 홈스 아시죠? 셜록 홈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셜록 홈스의 그 탐정 이야기잖아요. 소설 주인공이죠. 근데 그 소설의 작가는 코난 도일입니다.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재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또 재치를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자기가 살던 당시에 영국의 이 정치 경제의 유명인들 12명에게 텔레그램을 보냈어요. 텔레그래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그런 내용을 보냈어요. 뭐냐면 발각됐다. 피해라. 그 짧은 내용을 익명으로 보냈어요. 전보 받은 사람들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12명 모두 다 잠수 탔어요.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발각됐다고 하니까 뭔지 몰라도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게 불안에 떠는 세상이에요.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털어보면 뭔지 아는 사람 다 뭐 이런 얘기를 불안해 떨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만약에 성도님에게 누군가 다 드러났다, 피하라 이메일을 보내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그렇죠? 드디어 진실이 드러난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 드러났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우리 믿어야 하겠죠. 그렇게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죠. 우리의 확신, 우리의 소망, 우리의 담대함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인의 용기와 자부심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두려우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우심을 구하세요. 어려면 우리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우시고 믿음의 승리자로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기 쉬운 저들의 심령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